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습관성이라 그럴까, 자기가 이렇게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생각도 그렇고요. 모든 그 언행이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것을 익히느냐가 사실은 참 중요한데요. 어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마땅히 알아야 될 거를 어려서 가르치면은 늙어서도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어려서 익혀서 들어서 그래서 되어진 그 지식, 그러한 습관, 그거는 교회 습관이나 우리가 종교적인 습관은 될 수 있어요. 아마 그 어떠한 머릿속의 가치관이나 그러한 개념은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매일매일 성령을 좇아 사는 것입니다. 아는 걸로 되지 않고 습관성으로 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습관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내 길 가는 거, 나 옳다고 하는 거, 내 맘대로 하는 거, 정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 자기의 그 만족을 위해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때에 내 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셋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이고 또 생활습관입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말씀대로, 말씀과 내가 내 생각이 항상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거스리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못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는 내 뜻을 버린다는 의미지, 하나님 뜻을 내 뜻으로 하겠습니다의 의미지,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성령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소욕이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해서 살게끔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되시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길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버릴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버리는 싸움이에요. 갈등 구조에다 놓고 있으면 계속 시달려요. 그러나 그냥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다 내 생각 내 마음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서 나는 장사됐다,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자기에게 적용시켜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냥 좋은 훈계 그리고 가르침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만 우리가 내가 아 참 그래 맞아, 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야 돼 하는 그 정도의 우리의 지식으로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낳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의 원함이나 다름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자비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 자신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지만 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갈등 구조를 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고백함과 동시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원함과 나의 모든 거 하나님에게 다 내려놔야 돼요.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아이는 별로 무겁지 않죠. 조그맣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나를 따라오는 아이 데리고 가는 것과 자기 길을 따로 가려고 자기 뭐 따로 하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아이 데리고 가는 것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길 잃어버리지 않고 잘 똑바로 지름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거나는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주저앉아서 딴짓하려고 그러고 두리번거리려고 그러고 거긴 가기 싫어요. 왜 가야 돼요? 뭐 자꾸 물어보고 따지고 이러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함을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잘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는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덜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나에게는 은혜를 조금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많이 베푸셨다.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은혜고 똑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는 더 주고 덜 주고가 없고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안 하고가 없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에게 그냥 예수님 자신이 은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똑같이 받았잖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똑같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령님, 작은 성령님, 약한 성령님, 강한 성령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지체들하고 그 신앙 상담을 하든지 이렇게 나눔을 할 때 참 그 조심하는 거. 그리고 지체들의 그 대화 속에서 말 속에서 제가 이렇게 탁탁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진리에서 어긋나면 그건 비진리지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든지 나를 특별히 뭔가 연단한다든지 이 특별이라는 것이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에게 법칙을 주시고 그 법 안에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있으면 그냥 비를 피할 수 있는 거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거고 나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비 맞고 추우면은 그냥 떨게 돼 있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사랑과 베푸신 은혜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네가 특별히 선택받아서 그리고 특별히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그 제사장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이 다 똑같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럼 우리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더하고 무슨 저기 평신도가 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성령을 쫓아서 하는 거고 그분들도 자기 지식과 신학교에서 배운 어떠한 그 지식과 자기 어떠한 경험이 그분의 신앙생활의 이 길이 될 수는 없고 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말을 하는 거는 직분하고 상관없어. 아기가 태어날 때 생명을 갖고 태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평신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아기와 어른의 차이는 있어요. 말하자면은 다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그 조차 살면서 하나님에게 배워가면서 다루심을 받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그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건 꼭또 있어요. 뭐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다음날 열매 맺고 그 다음날 완전한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되어서 탁 쓰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아기도 생명 있고 아기도 예쁘고 아기도 아기 역할이 있어요. 아기처럼 그 가정에 그 주위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 누구보다도 잘해요. 그냥 정말 앵앵 울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냥 하는 일이 잤다깼다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아이의 존재가 그 아이의 그 웃는 거가 그 아이가 쌕쌕 잘 자는 거가 그 아이가 매일 자라주는 거가 살아주는 거가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기가 그냥 살아요? 아니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삽니다. 우린 다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돌보다 할지라도 그 수고함과 그, 뭐라 그럴까, 섬김은 결국 우리가 아기 키우면은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듯이 섬기는 사람만이 그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옆에 있는 사람만이 누림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느 그 아기 낳아서 섬기는 그러한 엄마 아빠가 그래서 아기 없었으면 그래서 아기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귀하고 그래도 또 예쁘지요. 그래도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랑이라는 거는 섬김과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애씀이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희생이니까 안 하고 싶어. 이거 섬기는 거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뭐 이렇게 안 해요. 사랑하는 자는 자원하고 그 자체에서 얻는 그 상대방이 그냥 잘하는 거, 싱싱한 거, 그리고 잘 자고 깨는 거, 건강한 거. 그것 자체가 뭐야?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되지 않고 무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사랑하라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그런데 그 사랑하고가 우리에게 즐거움이요. 그리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행위는 섬김이고 희생이고 자기 양보고 오래 참음이고 뭐 정말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견디고 모든 것그 기대하고 바라야 되는 그러한 정말 우리의 육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나 힘든 일들을 같이 동반할지 몰라요. 그래도 사랑하는 자를 갖고 사랑하는 일은 행복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왜 외로운가? 사랑하는 자가 없을 때 외로워요. 왜 재미없나? 사랑하는 일을 할 수가 없을 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 섬김과 그 행위를 내가 놔버렸을 때 우리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기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은 그냥 이게 교훈이다. 이게 어떠한 우리의 지식이다가 아니라 내 삶의 길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게 되길 원하고요. 다 깨달아 정말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암만 해도 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지를 하게 됩니다. 큰 소리 치게 되고요. 덜 겁내는 거예요. 진짜 지갑이 텅텅 빈 사람하고요, 지갑이 두둑한 사람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마음도 다른 거예요. 이거 다 없어져도 괜찮아. 나 하나님만 믿고 살아. 그래도 두둑한 사람이 말하는 것과 진짜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괜찮아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어떤 데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도 돼 있지만 어떤 데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요, 구해야 돼요. 받아야 살아요. 왜? 없으니까. 우리는 사실 생명도 우리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진 것을 의뢰하고 그 가진 것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 울타리 삼고 힘 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보면요. 5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하자면은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혈육을 권력 삼고 그리고 뭐 돈을 내 재물을 나의 힘 삼으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한다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지 못하고 이 땅에 축적하고 이 땅에 그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가? 우리가 뭐 물질이나 집안이나 어느 직장이나 직책이나 자기의 그 어떤 라이센스? 나는 이런 경력을 갖고 있고 이런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 땅에서 사는 데에 그 어떤 자기가 힘을 삼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나의 구원의 뿔로 그리고 나의 방패로 나의 산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 필요하지 않고도 얼마만큼 이 땅에서 잘 버틸 수 있느냐를 우리가 잔뜩 갖고 있어요. 우리 지갑 열어보세요. 우리들의 이력서를 보세요. 우리들의 머릿속의 계산을 보세요. 하나님을 거기다 주판에다 놓지 않습니다. 난 돈이 얼마 있고, 나는 어떤 학력을 가졌고, 어떤 집안에, 어떤 경력에, 그잖아요. 어떤 재산을 가졌고. 근데 그거를 잔뜩 올려놓을수록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데 계시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부자가 왜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 자기의 힘, 자기의 소망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덜 필요로 하거든. 우리 실제로 보세요. 뭐가 망해서, 뭐가 없어져서, 뭘 잃어버리고서 하나님한테 가는 일이 많잖아요. 있을 때는 안 가요. 왜? 있을 땐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있을 때의 가장 큰게 뭐냐? 재물이에요. 그래서 말세에는 돈이냐, 부냐, 하나님이냐. 부를 위해서 부가 권력이 되고 부가 힘이 되고요. 그리고 부를 갖기 위해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잘 산다가 어떤 거예요? 결국은 부를 누린다예요. 그 힘은 무슨 힘이냐? 스스로 가진 것 갖고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남에게 남을 지배하고 남에게 행사할 수 있는,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역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 보면 부자는 또 스스로 지혜롭다고까지 여긴대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자비요, 은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왕이 되던 부자가 됐던 그것도 하나님의 배치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면 그 모든 가진 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오히려 준 자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죠. 돈을 줬으면 돈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해야 돼요. 내 돈은 한 푼도 없어요. 다 하나님 돈이에요. 내 맘대로 쓸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쓰는데. 내가 벌었는데. 내 거가 되지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모든 것에 적용하시고 많이 감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다. 그러면은 그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썼어요. 하나님 주신 거 내가 누린다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거야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을 때는 이제 쓰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뭐 모으겠다 나를 위해서 모으겠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다못해 구제를 하는 것도 지체들을 주는 것도 어떻게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하나님 얼굴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쓰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즐겁게, 기쁘게 그냥 썼어요. 그거는 어렸을 때할수 있어요. 애들이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그냥 뭐를 사 먹듯고 뭐할 듯이. 그러나 이게 맡은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고, 써야 될 조목조목을 하나님에게 묻고 듣고 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될 만해서, 받을 만해서, 있을 만해서 자기가 지금 그 은혜의 자리에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정말 스스로 속는 거고 교만한 거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다 그랬어요. 미련한 게 없다. 근데 성경에서 지금 잠언에서 계속 미련함, 어리석음은 악함이나 게으름이나 그리고 교만함하고 다 이렇게 맞물려가는 얘기죠. 따로따로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스스로 살고 스스로 옳다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그리고 스스로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부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런데 명철한 가난한 자는 자기를 살핀다. 우리가 자기를 살필 때요, 내죄 들여다보고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안 주셨나 봐. 그런 살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다는 것은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세상을 두리번거리다 보면은 세상에 비굴하게 되고 세상에 맞추어서 거기에 구걸하게 돼요. 세상이 나를 살려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명철한 가난한 자예요. 명철화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셔. 그러면은 우리가 없어도 걱정할 거 없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것이 조금이라 할지라도 그 조금도 하나님 거니까 귀하고 한 달란트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은 두 달란트 주고 다섯 달란트 주셨는데 나는 하나밖에 안 줬어. 이런 식 생각 안 하고요. 이것 갖고 뭐 해? 그러고 그냥 땅에다 묻어두는 일안 하고. 주신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늘 적용하면서 삽니다. 지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자세와 삶의 길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가난하고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야 한다. 자기가 지혜롭고 스스로 살수 없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에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이 득이 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득이 하면이라는 거는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의인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기뻐하는 일이 생긴다. 의인이라는 것은 지금 아까 악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아진 그러한 교만하고 또 악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지혜롭고 미련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악인이라면 의인은 거꾸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묻고 들으면서 사는 그러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 사람의 기쁨이 돼요. 자기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하고 정말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나의 뜻 이루지 마세요. 나를 기쁘게 하기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때 그러면은 그거는 그가 힘을 얻고 그가 기뻐할 때는 큰 영화가 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렇지만은 악인이 일어나면 인간의 이기적이고 서로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다 자기 일을 하고 비교 경쟁하고 시기하고 하는 누구든지 정말 사람을 누르고 밟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높아지고 커지고 강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결국 백성들이 숨어버린다. 다 압제당하게 되고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자기는 몰라도 남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한테 비춘 받아야 되고 그런 일을 안 해두고 그렇게 할수 있는 그 여지가 우리 마음의 본능 속에 육 속에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춘 받으려면 항상 말씀으로 내가 비춤을 받아서 마음과 생각 속에 숨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눈에 대들 뻔은 모르고요. 남의 눈에 티는 알아요. 남이 잘못해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뭐해? 그거에서 피하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래요. 저는 한국을 떠나 산 지가 이제 오래되고 외국 생활이 기니까, 외국에서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자랄 때 4.19, 5.16 그런 걸다 겪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밖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는 열방과 나라가 상관이 없고 민족이 상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 개념에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한국 사람인 거는 어떻게 떠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살면서 제가 뭐 외국 생활, 이방인 생활 참 어려운 것도 많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제가 한국에 살면 한국의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그게 내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거 별로 반응 안 해요. 왜냐, 그 나라니까. 그게 내한테 막 흥분 재료가 되지 않고 그렇게 골똘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와보면은 어딜 가든지 차를 타든지 뭐 뉴스를 듣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뭐 대통령이 이렇고 지금 정계가 이렇고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고 아니면 하다못해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경향, 성향 그 변해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을 땐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특히 이렇게 사람들을 그 정치가들을 막 욕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항상 제 마음을 비추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지금 정치하고 뭐 하지만 우리가 가늠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예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너희들이 편안하기 위해서라 사리를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죄가 아니고 악이 선이다라고 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남의 죄를 봤을 때는 내게도 그 죄가 있나 자기를 살피라 그랬어요. 그리고 똑같은 일 하지 않나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막 씹어서 좋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국민이면 우리도 백성이면 우리도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같이 봉투 문화를 갖고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세속적이 돼버리고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그냥 돈을 쫓아가고 지위를 쫓아가고 세상 보이는 것 쫓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우리는 성령은 못 쫓아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뭐라고 하려나? 나에게 성령은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나? 어떻게 말하게 하시나 할 때 돌 던지고 그냥 씹으라고는 절대로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돌을 던지고 남을 비판할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남 욕하는 건 쉽지만, 악인이 일어나서 그 사람 아까다까다 하는 거는 쉽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고 축복하라 그랬고 중보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를 내 죄처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죄인 되어서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가는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없이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잘못했다. 우리 잘못했죠. 하나님이 죄를 찾으시면 우리가 숨을 자가 어디 있으며 변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요. 헤아리지 말라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혁명가가 아니십니다. 사회의 악과 어떠한 그러한 거를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우리라는 게 악인도 죽지 않기 원하고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는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 대한 마음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도 효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누구도 멸망치 않기 원하는 그 마음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고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그 정말 중보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길을 가야죠. 거기에 서 있어야죠. 주 안에 거해야죠. 의인이 그 누군가고 악인이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쫓아 살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고 우리도 인간으로 내 뜻대로 살면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요 세상에서는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김 받는 것보다도 계속 그것 갖고 꼬리 잡혀가지고 업수여김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숨기려고 그러고 될 수 있는 대로 회칠하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그거를 보여주면은 업수여김을 받고 그거를 보면은 동정을 받거나 어떤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거는 정말 그 도움을 받고 여김을 받는다가 아니야. 아, 저 사람은 저런 연약함이 있구나. 어?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병이 들었구나. 저렇게 아프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악해. 저 사람은 이상해. 저 사람은 병들었어. 저 사람은 하면서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받으니까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는 숨기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 처음에 가진 감정이 서로 부끄러워함이라 그래서 전부 드러내면 어떻게 서로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두려움을 갖고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들.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라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를 혼돈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할 일을 사람한테 다 나팔불어요.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는 우리가 나팔불 필요 없어요. 그거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려주시기 때문에 가려주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저 형제끼리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사람을 죽었으면 어? 하는 마음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게 죄인 줄 알고 회개했어요. 그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한 건 좋은데 그 형제한테 가서 내가 너를 죽이려고 생각했었어. 그만큼 너를 미워했어. 라고 고백하는 거는 그 형제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해결됐다고. 그래 미안해. 그렇지만 지금 그쪽은 새로운 충격과 새로운 사실을 지금 알려준 게 되잖아요. 그건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거 사과해야 됩니다. 죄를 졌을 때 죄를 졌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마음에 숨겨진 것들, 우리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다 죄로 자복하는 거와 그거를 갖다가 그러한 감정 그리고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보혈로 씻어주셨는데 갖다가 그 새로운 그 사실로 지금 갖고 있는 것처럼 또 하면은 상대방을 지금 괴롭힌다 그럴까 해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거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이거는 하나님 관계에 우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나무 뒤에 숨어서 내가 스스로 의로워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내가 뭔가 이 죄를 해결하고 이러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해야 돼. 내가 적어도 어른이니까 내가 남자니까 내가 교역자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면서 자기가 버티는 때 그거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보혈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의, 복음을 힘껏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져서 죄를 깨닫고 자복할 때는 어떡하겠어요?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게 돼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따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성냄이 죽기까지 합당하니이다라고 그런 거 안 해요. 그지요? 그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은혜는 은혜고 십자가는 십자가고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시는 건 당연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하면서 따질 때는 진짜 죄를 자복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토해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 지금 다 토해내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 모르는 죄 잔뜩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건 보혈이 내가 모르는 나의 모든 죄 다 정말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하신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죄 없어서 이제 내가 죄를 다 토해냈으니까 이제 다 회개했으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숨기려 하지 않는 거. 내가 나의 의의를 절대로 내세우지 않는 그 마음.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양심에 찔리는 거 하나도 없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의 죄가 뭔지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는 없으니. 다윗도 정말 일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것 같지만 뭐 바세바 거는 하나님한테 회개해서 다 해결받았다 쳐도 아니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바세바와 그 우리아의 건 말고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죄를 찾으시면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설 자 누구냐? 내 죄가 아침에 눈 떴을 때도 있고 밤에 침상에 누울 때도 있고 늘 내 앞에 있고 머리카락 숫자보다 많도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몰라도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시려 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더더군다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제 씻음 받았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의로 인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워져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내가 훌륭해지려고 더 깨끗해지려고 내가 스스로 뭔가 이 습관은 고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또 이거는 죄니까 뭐 내가 자꾸 뭐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것만큼은 죄를 자꾸 숨기는 거예요. 죄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복한다는 거는 내가 죄에서 떠날 수도 없고 죄를 안 질 수도 없고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우리와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누구도 죄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자기 죄도 자기가 해결 못하는 사람이 누구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기쁘고 그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건강하고 즐거우면 우리도 같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아프고 그 사람이 상하고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망하면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들이 상하고 병들고 아프고 죽고 망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아픔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지요. 뭐라도 하고자 하는 자원함이 있고 내가 뭐를 해서 내가 죽더라도 저가 살면 저가 정말 생기 있게 된다면 저가 행복하게 된다면 내가 뭐든지 하고자 하는 자원함은 사랑한다면 당연히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마음이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치러주셨죠.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사랑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다행한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음부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끌어낼 수가 있고 물에 빠졌을지라도 끌어낼 수가 있고 불에 빠졌을지라도 끌어낼 수가 있고 그를 거기에서 구원하실 수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해나가야 되는 거는 하나님 날 해주세요. 내가 포기합니다. 나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지체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가고 아프고 상하고 할 때는 이게 대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지 억지로 때리고 억지로 목매여서 이렇게 해서 끌고 오고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권은 사랑의 강권이에요. 사랑을 알게 해서 사랑을 깨닫게 해서 사랑으로 녹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냐? 많이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랬어. 내 죄가 큰 거 알아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요. 뭐 밥 먹는 거 누구는 안 먹나? 공기 있는 거 누구는 뭐 안 하나? 잃어버려보면 그거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도요. 우리는 그거 다 당연히 하고 그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부당함을 또 우리는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축복 주려고 하나님이 뭐 특별히 세우려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고생시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낮춤이 낮춤이 아니에요.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내가 이 세상에 놓여진 자리가 정말 찢기 같고 미말에서 모든 사람들의 없이 여김과 그 돌팔매질을 맞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은들 정말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를 구할 수 있는 건, 기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를 알기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평가 속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눈에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여 너는 나의 자녀라. 물에서 있던 사막에 있던 불에 있던 뭐 했던 그 아버지와 함께라면은 그 길이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이 생명길이라 그것은 시냇가의 신기요 나무 같다 그랬어요. 절대로 목마름이 없고 거기에는 언제든지 열린 하늘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부나 가족이나 그러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한 그걸 힘삼는 사람은 아무리 큰것 같아도 결국 아무리 튼튼한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를 생기게 계속해주지 않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저희들의 또 부모님 때는 지금 8, 90이에요. 연세가. 근데 지금 8, 90대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주위에서 그 부모님들이 쓰러져서 이렇게 겪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참, 어제도 텔레비에서 그 미국의 노인 정책과 뭐 그러한 문제점 그런 거를 특집하는 거를 봤어요. 90 넘고 그런 노인들이 병이 드는데 여기에서 치료를 이거를 치료를 해야 사랑인지 그게 오히려 더 잔인한 것인지 나중에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걸 유언으로 어떻게 했을 때 모든 선택을 어떤 자녀에게 맡긴다든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는 그래요. 절대로 자기에겐 치료하지 말아라. 이제 회복 불가능이고, 그리고 더안 된다 그러면 자기에게 그 이상의 치료를 하지 말아라. 그것이 이제 본인의 선택이기도 한데. 말하자면 폐렴이 걸려서 그 폐렴만 했다 그래도 다른 기능들은 지금 다 썩어가고 있고 다 문제되어 있으면 오히려 아픔만 통증만 더 심하게 되는 건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을 구하는데도 그 치료 방법에 따라서 약이 다 다른데 그거를 가족이 매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의 갈등이 굉장히 크고 또 본인들의 갈등도 커요. 치매 걸려서 매일 세태 가서 맨날 그 정말 힘들어하는 그러한 그 부모들, 그러한 사랑하는 자를 서로 부부가 보면서. 근데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미래예요. 내가 거기에 노인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될지 몰라. 사실은 다 알아야 될것 같은데 몰랐다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그것은 큰 소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살리우심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복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커지고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정말 생명수, 그 시냇가 신기운 나무 같은 그러한 삶을 계속 사는 거죠. 사막에서도 샘나고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도 푸른 초장, 그리고 천국으로 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요.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건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 경외함하고 지금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가 상반되는 얘기니까, 이렇게 대조되는 얘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완악한 거는 악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 자기 주장, 자기 감정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로 자기를 더욱더 상하게 하고 자기를 더욱더 파괴시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격려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괜찮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말을 거절한다면 어떡하실래요?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그래, 실컷 슬퍼하고 실컷 염려하고 실컷 방황하고 실컷 해보라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망하리라.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겐 그거 실컷 해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자기가 가겠다니까 대신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가겠다는 거 어떻게 해요? 가버리는 거예요. 뛰쳐나가요. 탕자가 나가듯이 나가요. 길 잃어버리듯이 지가 자기 길을 가버려요. 그렇지만 절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나가, 해봐, 가봐,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안 하세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지금 망하리라. 반드시 함정에 빠지리라 하는 거는 그리 가지 말아라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잔소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가 변화 안 됐기 때문에 또 듣는 얘기예요. 똑같은 소리 자꾸 듣는다라고 하면 그 똑같은 거를 계속 나는 하고 있다도 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 목을 세우고 고집 부리고 자기의 의,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말을 계속 주장할 때 재앙에 빠지게 된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공 같다. 가난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옆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가난한 자에 대한 거는 예수님이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있는 거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환난에 처한 고아와 과부들.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그러한 병자들, 그리고 정말 사회에서 사람들에게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신다는 건 어떻게 보호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하세요. 성령이 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는 거는 하나님에게 꿔주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구제하는 자는 결코 모자람이 없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약하다고, 힘없다고, 없이 여기고 압제하는 그러한 관원은, 악한 관원은, 권력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 굶주린 곰 같다. 정말 사납고 잔인하답니다. 힘 있는 자 앞에는 약하고요. 약한 자 앞에 강한 자가 참 많습니다. 그건 제일 비겁하고 비굴한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일 잔인하고 제일 참 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정이 그래요. 거지 대하는 거. 어디 가서 그 종업원 대하는 거와 사장님들, 옷잘 번지르르 입고 상사들 대하는 거 다르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달리 대하실 것 같아요? 말투가 다르실 것 같아요? 아니면 표정이 다르실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듯 가난한 자에게도, 권력 있는 자에게도, 어린애에게도, 노인에게도 똑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전 세계보다 더 귀해. 내가 너 사랑해.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하구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늘 사랑하시고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의 나됨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왕이든 거지에 있든 내가 병들었든 내가 힘이 있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아니 나라는 한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서 쭉 일생 동안 살아서 노인으로 병들어 죽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것저것을 다 겪잖아요. 그 노인이 돼가지고 뼈 가죽만 남겨서 그렇게 해서 치매 걸려서 그렇게 해서 몸이 안 움직여져서 그렇게 고통하는 그러한 노인들을 이러고 보면서 저분들이 어땠어요? 저 발로 뛰었죠. 그분들이 그 지금 정말 자녀들을 낳아서 먹여서 키운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병상이라는 거, 노인이 되었다는 거, 연약하게 되었다는 거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앞날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없애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여긴다면 정말 네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혼자 된 사람이, 약한 사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지금 시간이 될 때 가난하고 어렵고 약한 자들을 돌본다면 자기가 나중에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노인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지체들 안에 그 주위 사람들 안에서 보호받고 그거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뭐예요? 그때 가서 동정을 받고 그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성기는 그 자리서부터 하나님은 거기에 식구 되게 하시고 거기에 삶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만년 내가 힘 있고 돈 있고 하고 살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병들어 우리가 죽고 우리가 내 스스로의 몸, 내 스스로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죽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사는 게 내 힘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 우리가 태어났을 때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았던 것처럼 나중에도 자기 힘으로 못 살아요. 자기 힘으로 못 살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것이 애기든 병자든 노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러면서 살 때 우리는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고 거기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한 가족, 한 정말 식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섬김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 있다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 그냥 사자도 아니고 그냥 곰도 아니에요. 으르렁거리고 굶은 그들 앞에서는 아주 사납고 잔인한 그러한 그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약자들한테 눈을 끼고 업수여 끼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발걸음으로 그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섬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무지한 통치자, 치리자, 무식하고 무지하다는 거는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무식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치리하는데 자기가 지배자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나 이렇게 뭐 하는 때 뭐 애들 공약 그 국민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공약 뭐라 할 때도 보면은 나는 뭐 하겠습니다 하지요. 아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뭘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공약은 이룰지 몰라도, 그러나 인간사가, 사회 문제가, 한 인간이, 한 정부가 다 그 얘기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우리 한 사람, 자기 자신도 자기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 마음 하나, 자기 생각 하나가 그렇게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는 척하고 그런데도 할 수 있다 큰 소리 치고 그것이 무지한 거죠.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내 힘의 무력함, 내가 코끝의 호흡이 하나님께 있고 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내 영혼이 거둬지면 그게 내 것이 아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 그러한 치리자는 포악하대요. 크게 포악을 크게 행한다. 말하자면요,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남보고 하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남보고도 하라고 안 해요. 새벽 기도를 잘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새벽 기도 다 다니지, 왜 안 다니나 그래요. 내가 뭐를 잘 할 수 있으면 저 사람 저거 왜 못해지 해요. 자기가 하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라는 거를 잊어버리면은 결국 자기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건 남도 다 잘 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 그게 옳으니까. 그게 좋은 거니까. 그걸 우리가 자녀들한테 적용을 하면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녀들을 요구하고 아니면은 내가 하는 거는 자녀들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못하는 걸 하려는 것처럼 딱한 게 없습니다. 잔인한 게 없어요. 포악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꼭 무슨 이렇게 회초리질하고 창으로 줄 상처를 주고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너 왜 그래? 너 왜 못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하는 말의 폭력도 있고요. 이 눈흘김도 있고요. 포악화되는 거는 내 마음의 독을 갖고 내 마음의 분노와 내 마음의 상함을 갖고 그냥 상대방을 해치는 거예요. 그게 포악한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너무나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물방울 다루듯이 다룬다랬어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도 상하고 저래도 상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식으로 주물러서 내식으로 만들어서 내식으로 그것을 지배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포악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크게 행한다. 그거를 계속 행한다. 계속 그렇게 나간다.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하죠.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탐욕은 나의 원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버리는 거죠. 탐욕을 미워하는 거는. 나의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은 꼭 있어야 돼. 꼭 가져야 돼. 난 이건 꼭 필요해 하는 그것들을 버리는 거. 내가 우상숭배 삼고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그것들을 버리고 미워하면 장수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탐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육을 갖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싫어하고 내 멋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마음의 정욕과 욕심을 따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이 탐욕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탐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 하나님이 내게 살리시고 하게 하시는 거 외에 내가 삶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삼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탐욕은 자기를 위해서 가진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정욕이 자기의 어떠한 그 뭐랄까 마음이 붙잡은 것들이죠. 그거를 버리면, 그거를 미워하면 장수한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주님의 생명에 접붙여 산다죠. 이 땅에서 얼마를 살아야 장수해. 그전에는 60만 살아도 장수였는데 지금은 60을 장수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 100살 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100살 넘게 살아서 사람이 더 행복하게 됐나 생각할 때 참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 17절, 18절 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상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 우리 28장 제일 처음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그랬어요. 자기 죄가 자기를 찔러서 계속 그들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 무덤까지 도망간대, 달려간대요. 참정에 빠져서 자기의 그 뭐랄까 영혼의 상태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도망간대요. 정말 우리가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면 그 참소, 그거는 다른 사람이 다 속아도 몰라도 자기에게 압니다. 자기에게 있어요. 그죠? 자기 죄가 자기를 찌른다.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남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남을 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함정으로 몰아넣어요. 어린아이가 낯가림 안 하고, 어린아이는 누구에게든지 그 경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엄마라는 거를 알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낯가림이 시작되죠. 누가 가깝고 누가 친하고. 근데 이제 자꾸 상처를 받고 자꾸, 인간관계에서 어렵게 되면 어떡해요? 두렵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남을 해치고 자기가 정말 피를 흘리면 사람,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하리라. 아니, 그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하리라는 거를 생각하게 돼요. 그거는 애가 잘못했을 때 야단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것과 또 정말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 그 마음과 그리고 또한 가지는 누군가도 나한테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마음 갖는 거예요. 사기꾼은 딴 사람도 다 사기꾼처럼 보잖아요. 바람 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바람 핀다 생각하고 모든 사람은 그냥 다 그렇다. 다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그런 걸로 다 그렇다 해요. 그럼으로써 자기의 죄, 자기의 그 어떤 악함을 자꾸 뭐예요? 이렇게 변명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난 내 죄도 마찬가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를 막지 말지니라 하는 거는 그가 그렇게 사는 걸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예요. 그가 그렇게 해서 함정으로 달려가는 길을 아무도 막아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막지 말진이라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예요. 가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하지 마. 해도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그래도 간다는 얘기예요.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새 삶을 체험하지 않으면은요, 결국 우리는 계속 참소당하고 계속 회칠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변명하고 계속 원망, 남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나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남을 밟고 남을 업스여기고 남을 죽이고 남에게 피 흘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의 방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나? 우리가 스스로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함정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도 죄짓는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실하게 행하는 자, 성실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도 점도 없이 결백하게 행하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의 성실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의뢰하며 사람의 피를 흘리는 정말 남을 찌르고 남에게 해치고 그럼으로써 내가 사는 그러한 삶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뭐예요? 성실하고 결백한 삶이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사는 그 복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죄에서 건져져서 그래야 성령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법칙 속에 내가 적용되지 않으면은 능력 받지 못하고 실제로의 삶의 열매가 없어요. 교회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원함으로 다름질로 안 돼요. 아는 것으로 안 돼요. 실제로 성령을 좇아 사는 그냥 자고 깨고 먹고 마시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은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거는 사는 거예요. 생명 있음이 삶에서 나타나는데 아담의 자손으로서 태어난 생명은 우리를 계속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죄에 대해서 가리고 그 죄에 대해서 허덕거리면서 더욱더 큰 죄를 더욱더 큰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발은, 우리의 손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르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나 보호하는 데는 아주, 뭐죠? 이렇게 번개 같잖아요. 나 아프지 말고, 나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남 해치고, 남 밀어내는 거는 아주 반사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남에게 상처가 되고 남이 피 흘린다는 건 생각 안 하잖아요. 정당방위처럼 저쪽에 해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나를 해칠까봐 해칠 생각이 없는 사람 앞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왜? 내 식으로 내가 생각해서 정말 내가 쫓기고 내가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는 죄사함과 성령의 그 하게 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 행실이 삐뚤어진 사람은 곧 넘어진다. 그냥 또 무덤으로 빠져버린다. 그 함정에 빠지고 죽음 후에 그 지옥 권세 속으로 또 들어간다. 또 어둠으로 들어가고, 또 갈등으로 들어가고, 또 슬픔으로 들어가고, 또 세상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상에 파송받아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고 세속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고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왜? 내가 없으면 그래. 그게 가능해요. 내 뜻대로 살고 나의 유익을 살고 자기 일을 하지 않고 하면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가능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고 하실 일인데 그거를 신뢰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차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잡고 이제 엔진을 켜가지고서는 악셀레터를 밟으면은 나갈 텐데 그냥 가만히 차에 앉아서 차가 움직이리라 생각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해서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앉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악셀레터를 밟아줘요, 우리 안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서 살던 게 이제 익숙하니까. 내가 앉아서 운전하고 했던 게 익숙하니까. 내가 내 차를 타고 내가 운전해서 하나님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구원의 열차, 예수님 차를 타야 되고요. 그 예수님 차는 성령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복음 열차에 타기만 하면 된다. 죄라는 역에서 그거는 천국까지 가는 거잖아요. 내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본인들이 열차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열차 타기 전에 방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열차 안에서 열차 밖에 있던 그런 생활 습관을 다 갖고 거기에서 장사, 거기에서 뭔가 자기가 자기 집을 잡고 자기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거기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거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의 깃발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우리가 뭐를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의 영혼에는 이제 죽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에게 접근 못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힘으로 세상에 있는 그러한 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에게 그 돌아올 수 있도록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삶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했다에 벌써 보장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에 이미 보장하신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 거기에 뭐가 다른 말을 붙이고 다른 이론을 붙이고 해서 자꾸 길을 굽게 하는 거, 혼합시키는 거. 그러면은 결국은 곧 넘어집니다. 그러면은 구원 받았다 하지만은 그거는 말뿐이고 마음은 삶은 전혀 구원받은 것 같지 않고 세상에서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뭐 지치고 그런 모든 거 그대로 짊어지고 소망 없고 그냥 죽어가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거기에서 옮겨주셨는데, 그래, 하나님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오늘도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총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 안에 옮긴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속을 비춰주시사, 말씀과 합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죄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하게 하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말씀대로 내게 이르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을 주셨사오매, 하나님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나타내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그릇들 될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명제씨.